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시간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은 이제 순장반 끝난 이후 시간이 프리하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었지만,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어서 이제 제가 그 젊은이 예배를 또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지켜서 이 자리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시 50분에 찬양을 시작을 하고, 찬양 기도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고, 2시까지 예배를 마쳐야 이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늦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 평상시보다 순장반이 거의 1시간 빨리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에게는 크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시간적인 또 주일 다락방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시간들 잘 지켜주시고요. 우리 젊은이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의 그 열정은 우리 젊은이들을 살려야겠다. 그래야 우리 1.5세 또 2세 젊은이들이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살 수 있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주일학교 교사들이 역시 어른들이 교사로 섬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좀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1.5세, 2세 청년들이 교사가 되는 게, 제가 옛날에 뭐 고등부 사역을 해보았지만 가장 다이나믹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청년부의 부흥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의 브리지 역할을 위해 지금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겠다는 그런 간곡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젊은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한두 주 안에 우리가 무슨 뭐 결과를 볼 생각도 없고, 몇 개월 안에 볼 생각도 없고, 그냥 롱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이곳에 있는 젊은이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시작은 정말 우리 안에 이렇게 작게 약하게 시작할 수 있지만, 제가 기대하기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역이 더 이렇게 불이 붙는 사역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회에 일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특별히 참 이렇게 사람들을 다 때가 되면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네, 그게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데, 우리 새로운 교육자들도 붙여주시고 또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이런 걸 보면서 역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구나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한 가지 예로 그 우리 찬양팀의 가장 기본적인 그 섹션으로, 밴드로 드럼, 베이스, 키보드만 가지고 지금 5년 동안 했었는데, 오늘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혹시 모르셨으면 조금 이제 둔한 거예요. 오늘 찬양하는데 이제 그 일렉트릭 기타가 맞죠. 훨씬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네. 모르셨나요? 김성무 시장님 모르셨어요? 아, 알았어요? 정진 선생님 알으셨어요? 다 아시는구나. 박사님 당연히 아셨겠죠. 다 아시는구나. 네, 훨씬 더 풍성해지는데, 그렇게 일렉트릭 기타리스트가 너 어떻게든지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본인이 오셨어요. 네, 뭐 발런티어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우리 오늘 그 선사님들도, 우리 그 신유한 선사님도 참 너무 귀한 그 사역자이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뚜렷하게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에 본인이 몸담기 원하고, 또 우리 이준일 전사님은 처음 전도자 사역을 하지만 그 음악의 은사가 아주 탁월합니다. 본인이 뭐 프로듀스도 하고 또 작사 작곡 같은 것도 하고, 그 준일 형제의 비전은 이제 다음 세대 월십 리더들을 훈련하는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딱 필요한 그런 사역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연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다 오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우리 젊은이 예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시작은 뭐 우리가 약하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교회가 파워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에 와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이제 11월 달인데 스케줄이 아, 우리가 그 특세가 12월 첫째 주, 둘째 주 두 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 강사님들과 또 제가 나눠서 2주 동안 우리가 새벽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매년마다 그랬지만 올해도 또 아주 참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그래서 땡스기빙이 그 마지막 주죠. 28일, 27일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그 다락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순장반 그 종강은 11월 17일 셋째 주일입니다. 11월 17일이 그러니까 두 주밖에 안 남았죠. 예, 두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이 이제 그 셋째 주일인데 그때 우리 순장반 마지막으로 모이고 겨울방학하고 1월 첫째 주일날 모이게 됩니다. 1월 첫째 주일 개강이 1월 첫째 주일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스케줄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우리 특별새벽 부흥회 그 다음 이제 매년마다 있는 우리 성탄 축하 예배,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말 스케줄을 그렇게 아시고 그 공부는요 11월 마지막 모임까지 우리가 느헤미야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종강 모임 펠로십으로 12월 달에 한번 또 엑스트라로 모여주시면 특세 후던 뭐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11월 모임까지는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나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공부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느헤미야서 그 4장 전체를 보게 되는데요. 한번 표시기 바랍니다. 참 나눌 게 많은 사실 그 말씀이죠. 느헤미야 4장. 네, 4장 말씀이 나눌 게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나요? 우리 다 읽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도 될까요? 네, 우리 장명 집사님이 그냥 가자고 하셔서 장 집사님의 말씀만 듣고 제가 여러분이 다 읽은 줄 알고 상당히 길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그 4장, 5과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대적들과 공격을 당합니다. 마귀는 쓰려져 있는 시체를 발길로 차지 않는다는 무디의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방해받고 공격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밑줄 읽으세요. 자, 요 중요한 포인트죠.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계속해서 느헤미야 사장은 바로 이 악한 세력의 공격을 어떻게 잘 막아낼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사탄의 교활한 공격과 그 양상이 비슷합니다. 사탄은 온갖 전력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밑줄을 그으세요. 사탄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얘기하죠.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계속해서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진실로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역사의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야 포기하지 않고 밑줄을 그으세요. 자, 요번 과의 키워드 포기 어떻게 해야 포기하지 않고 한 차원 높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찾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그 우선은 내용을 요약을 해보세요. 내용 요약. 이제 그 구체적인 작업이 시작이 됐죠. 구체적인 작업 시작. 그런데 방해자들 산발락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방해꾼들이 등장을 한 거죠. 저들이 계속해서 그 역사를 방해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이죠. 방해자들이 나타났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예, 그가 어떻게 백성들을 격려하고 모리베이트 하는가? 예,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전혀 위축되지 않는 느헤미야, 전혀 위축되지 않는, 오히려 뒤로 물러서지 않고 구체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지 않았고요. 저들과 행동을 했다는 거.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는 나와 있죠. 예, 그래서 파수꾼들을 세우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이런 전략들로 역사를 이어가는, 예, 그게 이제 오늘 사장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내용 요약을요, 우리 순장님들이 우선은 다락방에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씩 읽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돌아가면서 읽도록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읽은 게 무슨 얘기인지 내용 요약을 잠깐 해주십시오. 내용 요약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시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 수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면서 성경을 읽고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지만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 그거 분명하죠, 그렇죠? 그러나 방해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적용적인 부분에서 나눠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도 방해자들이 있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적용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도 방해자들이 있다. 자, 그 방해자들은 우리를 낙심과 좌절과 포기로 몰아갑니다. 자, 요 이제 키워드들이 낙심하게 하고요. 그리고 좌절하게 합니다. 좌절. 낙심, 좌절 뭐 비슷한 의미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포기까지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요, 포기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방해자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이제 들어가는 질문이죠. 들어가는 질문을, 당신을 위협하고 위협하고 낙심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즘 당신을 낙심케 하는 것, 예, 위협하는 것은 무엇인가? 위협과 낙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게 이제 요거 답하라는 게 아니에요. 답하라는 게, 요건 들어가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요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렇죠? 요,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답해야 돼요, 그렇죠? 처음부터 답하면 미리 다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에게 낙심이 되는 일이 있는가? 또 좌절하고 또 위협하는 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들 그렇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씨를 뿌리며, 여러분들 보시면요, 산발락을 중심으로 한 대적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집요하게 감시했다. 자, 1장 1절이에요? 1장 1절이? 예. 아니, 1장 1절이 아니고 4장 1절 그리고 4장 7절 거기서 그 함을 듣고, 어떻게 함을 듣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2장 10절에서 19절, 또 6장 1절, 16절에서 똑같이 등장을 합니다. 예, 저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함을 듣고,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라는 구절과 함께 대적들의 반응이 연이어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매 순간 그들이 이스라엘 동태를 살펴봤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세력들의 공격 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예. 지금 그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방해자들이 있었죠. 먼저는요, 성벽 재건 초반에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그 살펴보시면은요, 2장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사실 2장 10절, 2장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아담을 듣고 심히 어떻게 하였더라? 네, 근심. 저들이 처음에는요, 이제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느헤미야가 역사를 이룬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2장 19절, 2장 19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네,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비웃고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협박입니다. 협박. 네, 2장 19절에서 협박을 하고요. 이제 그 4장에서는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훨씬 더 많이 진전이 됐던 상황이죠. 2장은 이제 가장 첫 스타트고 4장은 이제 일이 많이 이루어졌을 텐데, 그때 저들은요, 4장 1절 크게 분노하였다. 그렇죠?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고요. 3절을 보면은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조롱, 조롱. 조롱하지요. 야, 이거 뭐 니네가 건축하는 게 그 뭐냐? 비웃고 조롱하는 거. 7절, 7절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또 심히 분노함, 심히 분노함. 그래서 저 초제는요, 이들이 그 계속해서 협박하고 그리고 조롱하고 분노하는 심리전이죠, 심리전. 심리전을 펼쳐갑니다. 처음에 저들이 심리전을 펼쳐가고요. 이제 그 성전 재건 중반에 와서는요, 이제 7절, 8절을 보게 되면 저들이 물리적인 힘으로 방해하려고 합니다. 물리적인 방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위협만 하죠, 말로. 그런데 이제는 저들이 물리적으로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엘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며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자, 이거 이제 물리적인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계획을 짠 거죠. 지금 뭐 구체적으로 방해된 건 아니고 계획을 짠 겁니다. 자, 요 이거 두 가지 그 방해, 심리적인 방해와 또 물리적인 방해,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아서 관찰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퀘스천은 저들이 왜 이렇게 방해하려고 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저들이 왜 방해하려고 했는가? 1차적인 이유는요, 저들의 그 영향력 또는 저들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죠. 저들의 영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는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자기 이익 때문에 이런 거지 뭐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영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자, 근데 이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유가 있죠.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보이지 않는 이유는요, 영적인 이유죠.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하나님의 역사고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카운트다운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다니엘서 지난주에 나눈 거.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저들의 그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또는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다고 할 수 있지만 살펴보면 그 뒤에는 사탄의 세력이죠. 사탄의 세력.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저들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걸 몰랐겠죠, 당연히.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교회를 막 난장판을 만들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다고 아나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역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산발락과 도비아도 자신의 이익 때문에 이런 거지만 보이지 않는 사탄의 그 세력 가운데 사로잡힌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용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항상 방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꼭 방해가 있어요. 그 방해가 그냥 사람의 욕심, 욕망, 교만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은요. 우리의 죄성을 자극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사탄이 뭐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진 않죠.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뤄간다는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바로 그런 사탄의 그 자극에 움직였던 사람들이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방해가 찾아올 때 우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영적인 실체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 영적인 실체. 자, 그게 이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통찰력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볼 수 있는 것 또는 비하인드 파워를 볼 수 있는 게 영적 통찰력이에요. 우리에게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는 이런 영적 통찰력이 꼭 필요한 거죠. 느헤미야는요 바로 그 영적 통찰력이 있었죠. 예. 그래서 탁월한 리더가 된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요. 자,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꼭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말씀을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적용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그러니까 영적 성벽을 재건한다는 게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려고 할 때 항상 사탄의 비방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나요? 약간 우리 서론에서 마음의 문을 열면서 이야기한 대로 사탄은 죽은 시체를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건듭니다. 그 누구를 건드리는가? 자, 영적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건드려요. 공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가정이 참 영적으로 이렇게 세워지려고 하는 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귀납법적 그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당신은 그런 경험이 있는가? 정말 마음에 야 내가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살아봐야 됐다고 다짐을 딱 했는데 바로 공격이 들어오는 거.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 이게 주일날 예배 통해서 은혜 받고 다락방 통해서 은혜 받고 결단하고 도전하고 헌신 딱 했는데 이거 집에 와 보니까 이게 일이 터진 거예요. 직장에 일이 터진 거예요? 참 신기하게 그냥 뭐 평상시에도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우연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꼭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 이렇게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성결을 매년마다 가지만 참 우리 지체들의 그런 그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뭐 평상시 아무 문제가 없다가도 이 성교에 헌신해서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거기 뭐 일이 터져요. 희한해요. 네. 그리고 끝까지 비행기 타는 그 시간까지 불안하게 해요. 근데 갔다 오면 아무 문제가 아니야. 그런 경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본에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본에서 그 정도로 나누시면 아주 많은 시어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을 바라보게 하여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반론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편의 저주시를 연상케 하는 느헤미야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는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 4절 5절을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셨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자, 그 상당히 강하게 기도하죠. 자,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이 기도 내용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요. 느헤미야는 항상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짧게 기도했어요. 한두 절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 제가 이거 다 뭐 찾아볼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짧게 짧게 기도한 내용들이 느헤미야서의 뼈대라는 걸 아셨나요? 여러분 그렇게 그 관점으로 보시면은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느헤미야서의 핵심처럼 보여요. 그 위기의 순간 때마다 이렇게 그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항상 기록되어 있어요. 1장 4절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서 한번 살펴보세요. 2장 4절 3장 4절 아 3장 4절 아니에요. 3장 9절 3장 9절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잘못 찾았어요. 예. 4장 4절 죄송합니다. 4장 4절 4장 9절 5장 19절 다 한두 절 기도예요. 한두 절. 6장 9절 6장 14절 더 많은데 계속 할까요? 어떻게 해요? 장집사님이 하라고 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9장 6절 야, 이놈 기도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근데 아 진짜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우리 이걸 본받아야 돼요. 정말 두려울 때마다 한 마디씩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네. 이런 짧은 기도에 이게 딱 한 구절씩 제가 말씀드리자겠죠. 13장 14절 13장 21절 예. 22절 13장 22절 뭐 이렇게 그 외에도 있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한번 배워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그걸 한번 먼저 나눠주시겠어요? 한 구절의 기도. 네, 한 구절의 기도. 대신 순간순간마다. 요거 한번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배워야 할 영적 습관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 직장에서 일이 뭔가 터졌다. 시급한 일이 터졌다. 자, 짧은 기도. 그 시간에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도하고 올 수 없죠? 짧은 기도. 한마디 기도. 아이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한마디 기도. 그래서 원 센텐스 프레어. 그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그 이번에 질문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질문은 어떻게 이렇게 그 저주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 저주시. 그렇죠? 다윗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저들을 머리에 돌리시고 이렇게 이야기한 건 예루살렘 성벽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때문에 이렇게 열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의 영적 통찰력,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는 기도죠. 그렇죠? 그 사도행전의 구절을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핍박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4장 5절을 보면은요, 4장 5절을 보면 5절에 주 앞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였다. 주님 앞에서 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 다음에 5장 뒷부분에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노하게 한 거예요. 이들의 예루살렘 성벽 방해는 하나님을 노하게 한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저들을 저주하는 저주 기도를 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번에서 적용이나 느낌 질문을 어떤 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3번에서 나눠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반대 공작에도 불구하고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백성들을 독려하고 공사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능력의 복음로요 하나님을 영적 전투의 선분장으로 모셔드리는 최고의 전술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 여정에서 뜻하지 않은 반대와 비난, 악의적인 소문과 공격을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취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기도지요. 기도. 예, 그래서 그 2번에서 제가 그 아까 여러 구절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거를요. 3번에서 나누셔도 돼요. 예, 3번에서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의 인생에 위협과 협박과 두려움과 비방이 올 때 우리는 사람을 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자,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3번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죠. 예, 주님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기도는 우선이었습니다. 우리가 1과에서 나눴죠. 느헤미야에게 기도는 프라이어리티. 느헤미야에게 기도는 프라이어리티였다는 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 아시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시는 거 아시죠? 예. 그 물어보세요. 순환들에게 아냐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근데 왜 기도 안 해? 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예.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그 3번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고 또한 당신의 마음에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이 쌓일 때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는가? 네, 여러분들 이 부분을 1과에서 좀 나눴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겹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모두 한번 나누기 괜찮으면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셔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이 터지면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들 이거 참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일이 터지면 뭐부터 하세요? 예? 머리 싸매고 누우십니까? 아니면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달려나가십니까? 문제 해결하라고 달려나가는 거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가 먼저예요.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우선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래서 그 2번, 3번에서는 이제 느헤미야가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에서 그 4번에서는요. 이제 그 또 다른 문제, another problem. 그게 뭐냐면 내적인 그런 어려움이에요.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어려움. 4번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적들과의 심리적으로 총력전에 이르기까지 3년 초과의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성벽 재건에 대한 회의가 싹트면서 내부적으로 균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위가 찾아왔는지 살펴보십시다. 자, 그 10절을 보세요. 자, 10절에 4장 10절.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뭐라고 얘기하죠? 힘이 없다. 자, 무력함, 힘이 없다. 이제 우리는 힘이도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11절, 11절에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건 뭐죠? 헛소문이죠. 그 이게 이제 이 헛소문이 그 지금 일을 역사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게 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있으면 우리가 그 살륙을 당하게 되고 이 역사가 그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헛소문이, 위협적인 협박적인 헛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12절에는 이제 그 보세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유대 지방을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 지방 그 이 당시에는 유대 지방 위에가 사마리아 지방, 사마리아. 예, 그리고 밑에가 아라비아. 오른쪽이 암몬.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요 유대 지방을 그 중간으로 해가지고요 사방이 이 원수들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근데요 유대인들이 다 여기 유대 지방에만 살았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다른 지역들의 지방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소식을 듣고 12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열 번이나. 아,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성벽 재건 건축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위험하다라는 위기감,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있어서 외부적인 공격뿐만 아니라 내적인 갈등, 이게 느헤미야가 또 헤쳐나가야 할 또 하나의 챌린지였어요. 그거 아셨나요? 우리가 외부에서부터 공격이 있었다는 건 알지만 내부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잘 얘기하지 않죠. 자,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 못지않게 내적인 이 흔들림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리더에게 있어서 위협적이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죠. 외부에 공격하는 사람들이야 말만 하고 있지. 그런데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세워야 되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 된다, 힘 빠졌다, 위험하다 이러면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느헤미야가 요 또 하나의 그 난관을 극복해야 할 그런 상황이었죠. 그 지금 여기 참고 구절에 나와 있나요? 이제 출애굽기 14장 13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그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어려움은요 내부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할 때 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보다도 더 큰 위협은 그 내부의 부정적인 그 생각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서 지금 4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부로부터의 공격보다 내부의 분열이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뭐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보시면 정말 안타깝죠. 외부의 공격도 있죠. 근데 결국은 다 내부에서 서로 싸우고 뜯고 물어뜯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결국은 점점 약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안타까운 모습이고 교회가 교회를 죽이는, 예, 결국은 참 그런 양상으로 이렇게 가는 흘러가는 모습을 봅니다. 요즘에 그 한국에서 그 한참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그 WCC, World Christian Church Council인가 하여튼 WCC가 부산에서 있었는데, 예, 그게 참 이제 큰 디베이트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교회가 거기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요. 예,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WCC는 상당히 종교 다원주의적인 색깔이 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확장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뭐 제 보기에. 근데 이제 워낙 이 그 단체가 크다 보니까 한국에서 개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교회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명성교회 같은 경우에 인버브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사실 뭐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복음주의 계열에서는 WCC는 취급도 안 합니다. 예, 제가 다녔던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이단 취급을 하죠. 예, 그 종교다운지 상당히 위험한 그런 부분인데 그 안에서도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이제 교회가 갈라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뭐 한국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사실 외부의 공격보다도 내적인 어려움이 훨씬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시고 이 4번에서는 여기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어려움이 더 크다. 뭐 교회적으로는 제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또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가족의 분열, 외부의 공격보다도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하여튼 등등.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래서요, 가족이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됩니다. 가족이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중요하죠. 니에미아가 그걸 한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들을 잡아준 거죠. 흔들리는 사람들을 잡아준 것. 그게 리더의 역할이고 가정에서는 가장의 역할이고 교회에서는 목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난관을 또 풀어가는가 아주 구체적인 방안으로 일을 합니다. 5번에 느헤미야는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전략을 수정하여 새롭게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직접 모범을 보이면서 적의 급습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의 전략을 보면서 당신이 배운 점은 무엇입니까? 자, 요거 그냥 여러분들 성경 구절을 찾으면 알아요. 그래서 파수꾼을 배치하는 거, 구절에 파수꾼을 세워서 주야로 지키게 합니다. 주야로 지키게 하고요. 2차 방위와 보강과 격려. 예, 그 13절, 14절을 보시면은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합니다. 예, 보초를 서게 하고. 그 다음에 저들을 격려하죠.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요. 이제 그게 이제 6번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예, 14절의 말씀.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야, 멋있는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자, 그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협박으로부터 위협받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3차에 부역과 전투 조직 편성, 지도자의 모범 등을 보면요.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싸움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건축하는 자가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했어요. 그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건축 하나 하는 것도 힘든데 이 방어 준비를 하고 그 전쟁 준비를 하고 그 건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단순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준비했다는 거, 예,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전략을 세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뭐냐면요, 기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그게 정확한 말이에요. 기도하고 전략을 세웠다라는 게 아니고요, 기도했기 때문에 전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6번에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이 아닌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는 첫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지금 당신이 벌이고 있는 싸움은 어떤 종류의 싸움입니까?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당신이 세운 전략은 무엇입니까? 예. 그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로 향해져야 합니다. 지극히 크고 높으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때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담대함과 또한 용기가 회복이 되는 거죠. 6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누시면서 좀 더 적용적인 부분에서 이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아까 1번에 그 마음의 문을 열며 들어가면서 나눴던 내용 중에 최근에 그 위협을 당하고 위협을 받고 또 낙심이 되는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거를 여기서 답하게 하세요. 여기서 우리 순장님들 최근에 좀 이렇게 낙심한 적이 있으세요? 또 이렇게 위협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이게 이제 안 된다, 좌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그 내용은요, 좌절과 낙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낙심케 하지 않습니다. 낙심하는 건 주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참고 구절로 잠언 29장 25절 제가 어제 우리 소피아가 감기 걸렸는데 미스와 일본 마켓에 가가지고 우동을 먹는데 소피아가 같이 먹다 그래가지고 숟가락 하나로 우동을 먹고 난 다음에 감기 기운이 나한테 박차져 온 것 같아요. 제정신 아닙니다. 어저께까지 괜찮았는데 우리 소피아 때문에 지금 목이 나 아침부터래요. 아침부터 어지럽고. 그래서 어저께 그 생각해 보니까 우동을 쉬어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0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요 암송 구절. 참 우리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구절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 말씀을 나누시고 느헤미야가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14절에 도전을 했듯이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 중에 혹시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이 14절의 말씀으로 도전하십시오. 크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자. 주님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자.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다시 싸우자. 네. 이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런 그 쉐어링을 나눌 때는 좀 그 여유 있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의 실체를 돌아보게 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교재를 나누면서 이런 그 어떻게 보게 되면 은혜 포인트죠. 은혜 포인트. 은혜 포인트를요, 여러분들이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사실 이런 데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협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다시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는 것. 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유함. 여러분들 그런 거를 놓치지 마시고 꼭 다락방에서 영적 시너지죠. 그렇죠? 영적 카타르시스. 네, 우리 사역반에서 배운 것처럼 영적 카타르시스가 이런 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에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은 되겠는데요. D.L. 무디가 배를 타고 여행을 하는데 불이 났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당신은 가서 기도나 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D.L. 무디가 나는 불 끄면서 기도한다. 물을 던지면서 기도한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7번에 이 내용을 여기에 이제 삽입해 놓은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균형.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움직이라. 그렇죠?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기도만 하지 않고 움직였어요. 구체적으로. 1과에서 비슷하게 나온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7.8기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는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혹시 소명으로 여기고 수고해 온 일이 방해 세력 때문에 포기하려고 합니까?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쁘게 섬기다가 시험을 만나 주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라, 열정을 잃지 말라, 서로서로를 격려하며 굳게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가?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를 위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 나눈 거고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기도 그리고 다시 주를 의지하는 것, 주를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 그리고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쉐어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시면 되겠고요. 두 분씩 잠깐 우리 짝을 주시고요.